오늘 날짜가 2026년 6월 20일인데요. 듣고 계신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이 로봇이 주방에서 그 날계란 하나를 안 깨고 아주 부드럽게 딱 집어올릴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죠? 사람한테는 뭐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이니까요.
맞아요. 근데 로봇한테는 이게 그 겉으로 번쩍이는 외관이나 똑똑한 인공지능 두뇌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절대 아니죠.
정답은 그 로봇의 팔꿈치나 손목 관절 안에 딱 숨겨진 무게가 1kg도 안 되는 되게 투박한 금속 원반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그냥 톱니바퀴가 촘촘하게 깎여 있는 쇳덩어리일 뿐인데 이게 없으면 로봇은 계란을 산산조각 내거나 아니면 아예 허공을 막 헛선질하게 되는 거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대 위에서 막 화려한 조명 받으면서 공개되는 완성된 로봇의 외형 있잖아요. 거기에 시선을 뺏기기 쉽죠.
그러니까요. 막 엄청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대화하고 그런 거에만 놀라잖아요.
근데 진짜 마법은 그 매끈한 피부 아래 약간 로봇의 생사를 가르는 장기와도 같은 핵심 부품들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말 밑바닥까지 팔탈 털어볼 자료가 바로 최근에 발간된 중국 로봇 산업 2026 양산과 실전의 시대라는 보고서입니다.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단순히 쇼케이스용 로봇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 안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근육, 신경망, 뼈대의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막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재편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우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손바닥만한 금속 원반, 업계에서는 이걸 하모닉 감속기라고 부르잖아요.
네, 하모닉 감속기.
도대체 이 원반이 로봇 몸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길래 막 생사를 가른다고까지 하는 건가요?
자동차 운전하시거나 자전거 타 보신 분들은 기어 변속 원리를 아실 텐데요. 오르막길 오를 때 자전거 기어를 1단으로 딱 낮추면 페달은 맛 엄청 빨리 밟아야 되는데 박치는 천천히 굴러가잖아요.
아, 그렇죠. 대신 엄청 강력한 힘으로 올라가죠.
맞습니다. 하모닉 감속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해요. 로봇 관절 안에 있는 모터는 원래 1분에 막 수천 번씩 미친 듯이 빠르게 돌거든요.
수천 번이요? 와.
네, 근데 그 속도 그대로 팔을 움직이면 그건 그냥 선풍기 날개죠. 팔이 아니잖아요.
날개라 아니라 사람 뼈가 부러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속기는 그 엄청난 회전 속도를 확 줄이는 대신에 로봇 팔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정밀한 힘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완벽한 로봇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정밀한 움직임을 통제하는 진짜 근육인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모터의 그 헛도는 속도를 진짜 쓸모 있는 힘으로 바꿔주는 변압기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감속기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경제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 시장이 일본의 그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회사가 거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상 독점이었죠. 대당 가격이 대략 1,100위안에서 1,200위안, 우리 돈으로 한 21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했고요. 근데 중국의 녹적 해파라는 기업이 이걸 600위안대, 그러니까 10만 원대로 그냥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심지어 후발주자인 레보케파라는 곳은 2025년 평균 단가를 573위안까지 더 끌어내렸습니다. 와, 573위안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시장에서 물건값을 이렇게 반토막 내면 그 회사 수익성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치는 게 정상이잖아요. 재살 깎아 먹기니까.
그게 경제학의 상식이죠. 근데 녹적 해파의 2025년 성적표를 보면요. 그 교과서를 완전히 비웃는 결과가 나옵니다. 단가를 절반으로 후려쳤는데 순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121%가 폭증했어요.
잠깐만요. 값을 반으로 깎았는데 이익이 두배 넘게 뛰었다고요? 불량품 섭급한 거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바로 압도적인 물량이 만들어낸 마법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이 회사가 팔아치운 감속기가 무려 42만 5천 대에 달했거든요.
42만 대요? 세상에.
네, 전년보다 72% 넘게 늘어난 수치죠. 공장을 그냥 24시간 풀 가동하니까 고정 비용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낮춰도 하나 팔 때마다 남는 마진 자체는 더 좋아지는 아주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겁니다.
아, 고정비가 주니까 마진이 오히려 느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인간형 로봇 시장 수요 자체가 폭발한 게 결정적이었죠. 2020년 1분기에만 인간형 로봇용 주문이 10만 대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와, 이가 가격 파괴가 수요를 미친 듯이 부르고 그 수요가 다시 생산 단가를 낮추는 완벽한 선순환이네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1900년대 초에 그 헨리 포드의 모델 T 모먼트가 떠올랐어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네, 예전에는 자동차가 엄청 부자들만의 수제작 장난감이었다가 컨베이어 벨트로 대량 생산하면서 누구나 타게 됐잖아요. 지금 이 로봇의 관절 역시 일종의 민주화를 겪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관절의 민주화가 로봇 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아지봇이나 우비테크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2천만 원도 안 되는 초저가 로봇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값싼 자국산 감속기 덕분이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중국 내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2026년 말에 테슬라 옵티머스 100만 대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료 보니까 그 옵티머스 1대당 이 감속기가 무려 14개나 들어간다면서요.
맞습니다. 100만 대면 감속기만 1,400만 개가 필요해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4조 원 위안, 수조 원대 시장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는 겁니다.
수조 원이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테슬라 같은 서구 최상위 기업들이 이 엄청난 물량의 원가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일본산이나 유럽산만 계속 고집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타산이 안 맞으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중국산 감속기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굳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 광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녹적회파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무려 620배에 달합니다. 시가총액이 770억 위안이에요.
620배요? 와, 자본시장이 이 로봇 100만 대 시대의 기대감을 부품주에다가 전부 다 쏟아붓고 있는 거네요. 자, 근데 여기서 논리를 한 단계만 더 발전시켜보죠. 관절을 싼 값에 막 마음껏 움직이게 됐다고 쳐요. 근데 싼 값에 팔을 휙휙 휘두를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부수고 다니겠죠.
맞아요. 눈 감고 야구 봤다 휘두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까 말한 날개란 집으려다 다 박살내고요. 결국 이 싸진 근육을 아주 정밀하게 통제할 감각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만 합니다.
정확합니다. 두꺼운 겨울 스키 장갑 끼고 바닥에 떨어진 얇은 동전 줍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손가락 관절은 굽혀지는데 끝에 닿는 감각이 없으니까 동전을 집을 수가 없죠. 관절을 단 감각은 무조건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로봇의 신경망, 바로 센서 시장으로 시선이 넘어갑니다. 전술직이 이 센서 쪽 데이터가 아까 감속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로봇 손끝에 걸리는 압력이나 미끄러짐, 회전력을 3차원으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부품을 육축 힘 토크 센서라고 부르거든요.
육축 힘 토크 센서요. 이름부터 어렵네요.
네, 이게 단순히 힘만 재는 게 아니라서요. 신호를 해석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원래는 미국의 ATI라는 기업이 오랫동안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죠?
네, 2025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 통계를 보면요. 이 인간형 로봇용 센서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 점유율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1%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1% 미만이요? 아니, 그거는 그냥 점유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수준 아닙니까?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다 먹은 거예요?
중국 기업 중에 람점촉공이라는 곳이 점유율 72.6%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그냥 집어삼켰고요. 다른 집계에서는 심지어 80%라고도 해요. 그리고 쿤웨이 곽이라는 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미국 기업의 그 굳건한 독점을 이렇게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걸까요?
아예 기술의 판도를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렸거든요.
룰을 바꿨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데요?
과거에는 이 센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장인이 핀셋 들고 수작업하듯이 만들었어요. 금속판에다가 사람이 일일이 미세한 변형 게이지를 손으로 딱딱 붙였거든요.
어휴, 수작업이면 하루에 몇 개 만들지도 못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수천만 원을 호가했죠. 근데 중국 연구진들이 여기에 MEMS, 즉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방식을 도입해버린 거예요.
MEMS 방식이요?
쉽게 말해서 붕어빵 틀에 밀가루 반죽 쫙 붓고 한 번에 수십 개 찍어내듯이 반도체 웨이퍼 위에서 센서 구조물을 통째로 대량 인쇄해버리는 겁니다.
와, 사람이 손으로 벌벌 떨면서 붙이던 걸 그냥 반도체 공정처럼 팍팍 찍어냈다는 거네요. 그럼 가격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수입품 대비 무려 5분의 1, 그러니까 20% 수준으로 대폭락을 했죠.
5분의 1이요?
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쿤웨이 과기 센서 정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0.05% 오차율을 그대로 달성했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진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엔지니어 입장에 대해서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센서 하나에 막 수천만 원씩 하니까 비용이 너무 무서워서 로봇 손목에 딱 하나 달아놓고 진짜 조심조심 애지중지 썼거든요. 근데 그 부품값이 갑자기 5분의 1로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럼 설계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의 핵심이죠. 이 부품 가격 하락은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니에요. 로봇 설계 패러다임 자체의 진화를 불러온 겁니다.
아, 설계 패러다임이요?
이제 굳이 센서를 아껴 쓸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죠. 로봇 열 손가락 끝, 양발바닥, 무릎, 팔꿈치 마디마디마다 이 값싸진 센서를 그냥 도배하듯 꽉꽉 채워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용 걱정 없이 로봇 온몸에 막 촘촘한 신경망을 다 깔아버리겠네요.
네. 게다가 이게 촉각뿐만이 아니에요.
아, 맞다. 시각 쪽도 있죠? 사람으로 치면 눈동자나 시신경에 해당하는 거.
그렇습니다. 로봇이 3차원으로 공간을 읽어내는 3D 비전 카메라 모듈 시장은 이미 오비중광이라는 곳이 70%를 차지했어요. 자율주행차에서 진화한 라이다 센서는 로봇 센스랑 햇사이가 장악했고요. 심지어 광학 이미지 센서 칩까지 옴니비전이 국산화를 끝냈습니다. 한마디로 시각신경망의 생태계 사슬을 완벽하게 닫아버린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살짝 중간 정리해보겠습니다. 값싸고 튼튼한 관절 감속기를 대량으로 막 찍어냈고 거기에 촉각이랑 시각을 담당하는 센서 독점마저 기술 혁신으로 싹 무너뜨렸어요. 자, 근육이랑 감각이 준비가 됐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모든 게 모여서 도달해야 하는 궁극의 종착지가 남잖아요.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부품.
맞습니다. 로봇공학자들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리는 부품이죠. 인간의 그 정교함을 기계로 완벽히 복제해내야 하는 영리한 손, 즉 덱스터러스 핸드입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옵티머스 만들 때 이거 제일 골치 아프다고 인정했던 그거잖아요. 커피잔 쥐고 드라이버 돌리고 바늘귀에 실 꿰려면 그 좁아 터진 손바닥 안에 아까 말한 감속기, 모터, 센서 수십 개를 다 우겨 넣어야 하니까요.
네, 근데 이 난관을 뚫어낸 중국 1세대 기업 인스의 데이터를 보면 진짜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길래요?
이 회사 주력 손부품 무게가 540g밖에 안 돼요. 성인 남성 손 하나 무게죠. 근데 그 조그만 거 안에 12개의 관절이 막 움직이고요. 손가락 끝으로 1.5kg짜리 물건을 딱 쥐면서도 오차범위 0.2mm의 정밀도를 유지합니다.
와, 0.2mm요?
네. 2025년에 이미 연간 1만 대 이상 출하를 넘겼고 북미나 일본 같은 곳에 수출하면서 해외 매출이 20배나 폭증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게다가 예전에는 이 손가락용 초소형 공심컷 모터라는 게 유럽 기업들 독점이었거든요. 파울하버나 맥선 같은. 근데 이것도 밍즈전기 같은 중국 기업들이 중저가로 해결하면서 병목이 완전히 뚫려버린 상태죠.
자, 근데 전문가님,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딱 던질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지금 이 시장에서 제일 화제가 되는 게 링커봇이라는 신생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링커봇.
이 회사가 최근 투자 라운드에서 무려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가치를 인정받았고 다음엔 8조 원을 노린다고 해요. 아니, 로봇 전체를 통째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고작 손이라는 단일 부품 하나 만드는 회사가 4조 원이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의심하실 만하죠.
게다가 자료를 제가 꼼꼼히 뜯어보니까 자기들이 시장 80% 장악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독립기관 검증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사주장이에요.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부품 회사가 4조는 너무 나갔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자본시장의 프리미엄 거품 아닙니까?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셔야죠.
그쵸, 너무 맹신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 숫자의 이면을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측 주장이 좀 섞여 있고 자본시장의 거품 성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죠.
역시 거품이 좀 있군요.
하지만요, 우리가 진짜 읽어내야 할 건 그 거품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왜 글로벌 자본이 단일 부품 회사에 4조 원이라는 미친 돈을 베팅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부품 양산이 지금 엄청 절박하다는 뜻일까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로봇 100만 대 시대를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로봇 1대당 손은 무조건 두 개가 필요해요.
아, 200만 개가 당장 필요하네요.
맞아요. 누군가 당장 200만 개의 정교한 로봇 손을 싼 값에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 원대한 계획은 그냥 몽상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링커봇에 매겨진 4조 원 가치는요, 바로 중국의 그 거대한 부품 양산 능력에 글로벌 자본 전체가 목을 매달고 있는 작금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아하.
피아노 연주하고 치과 시술 돕는 고부가 가치 로봇손을 월 1만 대씩 찍어낼 수 있는 곳, 자본은 그냥 거기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조 원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약간 거대한 SOS 신호이자 엄청난 기대감의 표출이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 생태계를 100% 완곽하게 정복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맹목적 기대감 뒤에는 분명 현실적인 한계나 뚫지 못한 벽이 있을 텐데요. 그 그늘은 뭡니까?
맞습니다. 이 거침없는 상승세 속에서도 여전히 철저히 방어되고 있는 미 정복 영토들이 있어요. 아까 작은 관절에 들어가는 하모닉 감속기는 장악했다고 했죠?
네, 가력 반토막 냈다고 하셨죠.
근데 로봇 허벅지나 골반처럼 엄청나게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는 대형 관절용 RV 감속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장은 여전히 일본의 나부테스코 같은 기업이 40% 이상 주도권을 쥐고 있고요. 중국 국산 화율은 20에서 30%대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아, 무거운 거 버티는 건 아직 안 되는군요. 직선 운동 담당하는 부품 쪽도 좀 비슷하다고 자료에 나오던데요.
네. 옵티머스 1대당 14개씩 들어가는 부품 중에 행성 롤러스크류라는 게 있어요. 무릎 굽히는 게 아니라 피스톤처럼 쫙 밀고 당기는 힘을 내는 핵심 부품인데 이거 단가가 2천 위안에서 비싼 건 1만 2천 위안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국산화율이 20에서 30%대입니다.
아니, 왜 유독 그 부품들만 못 만드는 걸까요? 돈도 막 쏟아붓고 인재도 넘쳐날 텐데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시간과 정밀 가공 기술의 한계 때문입니다. 대형 RV 감속기나 롤러스크류는요, 단순히 쇠를 깎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금속을 나노 단위로 조각하는 극한의 정밀 가공이 필요해요.
조금만 오차나도 안 되나 보네요.
0.01mm 오차만 생겨도 수십 킬로그램짜리 로봇이 걷다가 다리가 확 주저앉아버리거든요. 수십 년간 깎고 실패하면서 노하우 축적한 일본이나 유럽의 장비, 소재 기술을 하루아침에 넘을 순 없는 거죠. 심지어 아까 칭찬했던 하모닉 감속기조차도 오랜 시간 가동했을 때 정밀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밀 보지성 측면에서는 아직 일본을 완벽히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역시 제조업의 끝판왕은 결국 시간의 축적이네요. 이렇게 쫙 데이터를 펼쳐놓고 보니까 로봇 산업 이면이 정말 살벌합니다. 근데 저는 자료 후반부에 한국이랑 글로벌 기업들 상황 분석한 대목에서 되게 서늘한 표현을 하나 봤어요. 감각의 종속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무슨 디스토피아 영화 제목 같지 않나요? 이게 우리한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이 감각의 종속 현상은 특정 국가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계가 마주한 아주 차가운 지리경제학적 현실이에요. 자, 한국의 뛰어난 기업이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고 쳐보죠. 뇌에 해당하는 AI나 언어 모델은 우리가 직접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우리도 강하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뇌의 명령을 받아서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움직일 몸통입니다. 그 몸통을 구성하는 비전 센서, 눈, 힘 센서, 피부, 손가락 제어 모듈, 이런 감각 시스템 전체를 전부 우리 기술이나 서구권 부품으로 채우면 원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요.
가격 경쟁이 아예 안 되겠네요.
네. 대당 수억 원이 넘어가면 아무도 안 사죠. 결국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맞추려면 누림은 우리가 만들더라도 로봇의 근육과 감각 시스템 전체를 사실상 중국 부품 공급망의 통째로 의존해야만 하는 구조적 하청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뇌는 독립했는데 눈이랑 피부, 수족은 통째로 남의 생태계에 빌렸어야 생존할 수 있는 기형적 구조. 와, 그게 바로 감각의 종속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딜레마죠.
우리 기업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야 할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네요. 자, 오늘 우리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잔혹하고 치열한 부품 전쟁터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일본 독점을 깨고 가격을 반토막 낸 하모닉 감속기부터 맴스 기술로 미국 브랜드를 1% 미만으로 퇴출시킨 센서 시장, 그리고 4조 원 몸값을 자랑하는 손로봇 기업까지 달려왔죠.
동시에 아직 뚫지 못한 정밀 가공의 벽과 방금 말씀하신 감각의 종속이라는 현실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요, 앞으로 뉴스에서 막 백덤블링하고 요리하는 로봇 보실 때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맞아요. 저 껍데기 안에 어떤 감속기가 돌아가고 있고 어떤 센서가 압력을 계산하고 있는지 그 치열한 전쟁이 눈에 다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무대 위 쇼에 감탄하는 사이 로봇 제조업 밑바닥은 이미 누군가의 압도적인 생산 물량과 단가 후려치기라는 일종의 플랫폼 권력에 의해서 쫙 장악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자료에는 없지만 이 맥락에서 이어지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완벽하게 의존하게 될 수많은 로봇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봇의 모든 관절, 피부, 세상을 인지하는 감각 생태계 전체가 단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 시스템, 즉 특정 국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과연 미래 노동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로봇의 그 똑똑한 뇌를 설계한 자일까요? 아니면 로봇이 현실 세계와 물리적으로 맞닿는 감각과 근육을 지배하는 자일까요?
와, 뇌를 지배하는 자냐, 몸통과 감각을 지배하는 자냐.
네.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